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 죽이기라는 이 제목하에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때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생각의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노예의 걸음걸이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걸음걸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폭도 다르고 또각또각 소리도 다르고 당당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마음껏 흔들어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이 죄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옛날에는 이 죄인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억지로, 노예처럼, 그리고 때로는 협박을 해가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면, 그러나 새로운 주인 되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두고 행하세요.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감격하며 하게 하세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의 또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 아니 이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죄와 선전포고를 하고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put to death예요.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이 죄의 행실,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관성이 붙어가지고 내 삶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 모든 행실까지도 죽여야 되는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Put to death예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죽음으로 몰아내라.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이 뭔가 봤다면 음란이에요. 부정입니다. 사욕하는 마음, 악한 정욕들, 그 탐심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단어지만 그 정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이 죽이는 그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he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 말고 저거 말고 2009년도에 그 개정된 빨간색으로 된 책이 하나 있어요. 신학 공부할 때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저게 하나였습니다. 그 책 중에서 제가 54페이지를 한번 발췌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 회심하였을 때 보편적인 죄 죽이기에 실제 기초가 놓여짐으로써 죄를 자각하고 겸비해지고 새로운 원리가 심겨져 죄에 대항하고 그것을 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 가장 신실한 신자들의 경우에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죄가 여전히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죄 죽이는 일을 평생 매일 감당해야 할 의무로 삼아야 합니다. 실은 제가 저 책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죄 죽이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아니 그 죄를 지어도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삶에 그냥 휩쓸러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분명히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그 반대편의 개념, 더욱 선명해지는 개념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내 안에 확실해져요. 그 전에 몰랐던 내 안에 이 죄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매일매일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와 싸워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삶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대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성도들의 이 투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 절박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만지면 손을 잘라내서라도, 아니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그곳을 가는 발을 잘라내서라도,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이 눈이라면요, 그 눈을 빼는 그런 심정과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로요, 단호함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대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은 손에 다 핸드폰을 놓고 다 그런 기기들을 놓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많은 그 콘텐츠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눈을 뽑을 순 없지만 정말 코드라도 뽑아야죠. 끊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할 텐데,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적어내리면서 느꼈을 법한 좀 그 절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와 싸워야 할까요? 오늘 13절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죄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첫 번째는 저겁니다. 죄와 싸우는 절박성.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필연성을 인식하라. 이 죄와 싸우는 게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가 의미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고 뭐 빼면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죄와 더불어 여러분이 안 싸우면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이좋게 가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화롭게 그 죄와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이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해요.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이 우리 삶에서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죄를 필연적으로 싸워야만 될까요? 한 가지 책을 좀 여러분에게 더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독일 신학자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쓴 책 그리스도와 시간, 여러분 저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이 책에서 방금 설명했던 이 부분을 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한 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현재의 위치는 D-Day와 V-Day 사이이다. 아, 저는 이게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D-Day하고 이 V-Day라는 것은 소위 그 Victory Day, 승리대예요. 이것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승패를 갈랐던 상륙작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때 연합군들이 1944년 6월 6일 그날을 D-Day, 우리가 상륙하는 그날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그 6월 6일 D-Day에 드디어 상륙 작전을 하고 상륙에 성공합니다. 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D-Day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D-Day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릴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릴라들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그 전쟁에 승리했다는 이 빅토리, 그 사인을 하기 전까지, 이 V-Day 전까지 여러분 시간적인 사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만이라는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D-Day예요. 이미 그날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는 마지막 그 재림의 날이에요. 빅토리예요. 그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그 긴장감, 그 사이에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다가올 최종 승리, 그 빅토리, 비데이를 기다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직도 남아있는 그 게릴라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다면 게릴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사상자가 발생해요. 아니면 그 게릴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게릴라들을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빅토리 데이, 비데이까지 죄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에 넘어지고 졌다라고 계속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놓고 있다라는 싸움이 기억나시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싸움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다가올 결과를 한번 미리 내다보십시오.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을 것이다 앞에 뭐가 나왔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예요. 여러분, 마치 농부가 이 추수를 기다리며 오늘 모내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뭄이 들어도요, 그 가뭄난 논에다가 물을 태요. 물을 대면서 그 수고를 다하며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가올 추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다보면서, 아, 오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하고 정말 죄가 주는 짜릿함이 있고 지금 나의 현재의 위기에서 피해줄 것 같지만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업수히 여기냐면 대충 심는 거예요. 마음대로 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의 범위가 어디냐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once for all이에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면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으로 심는 모든 것들은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내 삶에 맞닥뜨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을 기억하며 죄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다가오는 수많은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고 일으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계속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칠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런 말씀 하세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뜻을 부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나이가 60이든 70이든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묻습니다. 엘리 엘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세상에다 제 이름을 집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성경에 나온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도둑질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도둑질하면서 성령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잠시만 밖에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 도둑질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소위 정말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막 저주를 뽑아내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자기 변명을 막 늘어놓는 그 현장에서 성령님에게 말합니다.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화를 좀 낼 거니까 잠시만 문 밖에 서 계셨다가 나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러 가는 길을 막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 하면서 그 자녀들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창기와 함께 들어가는 곳에 그 성령께서도 함께 들어가며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저주를 맘 품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그 저주를 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모든 성향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현장에서 여러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떻게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본문이 말씀하는 중에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고난은요, 환경적인 고난도 포함이 되고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돼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죄와의 결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결별하는 게 고난이라는 것 아십니까? 죄를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내가 쾌락을 누리고 이 잠시의 향락을 누리고 있는 이 죄악의 달콤함을 끊어내는 게 실은요,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아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 끊어내야 할 때 느끼는 그 고난, 받아야 되는 그 고난도 마땅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늘 자기 변명에 익숙한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데 익숙한데, 워낙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기 변명에서 나 자신을 끊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의 영광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그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대로 성경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 오빠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가족의 명예가 누구한테 달렸다? 그렇죠, 우리한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저는 PK로 자랐습니다. PK 하면 이 단어가 실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많은 프레셔 때문에 PK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좀 실은 많이 사용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기를 때 한 번도 뭐 이렇게 PK다, 뭐 너가 목사 아들이다, 뭐 실은 그런 교육을 저한테 시키시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음대를 들어갔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1학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귀를 뚫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랬는지, 그 귀를 뚫고 저 음악을 하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좀 귀 좀 뚫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웃으시죠, 그냥. 그리고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하셨어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네가 귀를 뚫으면 내가 여기서 사역하겠냐? 네가 귀 뚫는 날이 나 사표 내는 날이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좀 바꿔봐서 생각해 봤는데, 만약 이 미국 땅이니까 만약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좀 문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호랑이 한 마리 새기고, 여기 딱 용 하나 새기고, 벗으면 막 여기 용 막 문신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걸 새기겠다고 저를 찾아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당장 가서 해라.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제 아버지처럼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네가 그거 하면 되겠냐? 네가 문신하는 날이 내 사표 내는 날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의 가족의 명예가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다시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길 수 없을까 확률 50대 50의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한 번 졌다고 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실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떤지를 빨리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 죄악들을 끊어내세요. 영광을 받는 그 상속자로서 죄악을 끊어내는 고난도 받으십시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지저분한 그 죄가 그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일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